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토요일 뿌요이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철수가 궤도에 들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발표하면서도 앞으로 며칠 내에 완료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미군이 동맹국들과의 합리적인 철수를 위해 9월에도 아프간에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미군이 아프간 전쟁 발발 20년 만에 군사 거점인 바그람 공군기지를 아프간 정부에 넘겨줬다는 보도가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미 언론들은 국방부 관계자를 이용해 미군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군이 최근 아프간 수도 카불의 바그람 기지에서 완전히 철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군 고위 관계자도 미군과 나토군들이 모두 바그람 공군기지를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은 미국 독립기념일을 기준으로 수일 내에 미군의 철군이 완료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9.12 테러 20주기인 올해 9월 11일까지 미군이 아프간에서 완전히 떠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과 나토군이 아프간에서 완전 철군할 경우 내전을 촉발할 수 있다고 미군 지휘부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핵군축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중국의 불안정한 군비 경쟁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달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중국이 119개의 대륙간 단도미사일 ICBM용 격납고를 건설하고 있다는 전날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번 보도 등은 중화인민공의 핵무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검찰이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패션 유통업체 네 곳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1일 보도에서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수사는 강제 노동을 포함해 신장 지역 위구르 소수민족 처우에 관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4개 업체는 일본 패스트 리테일링 산하 유니클로 프랑스와 스페인 브랜드 자라를 소유한 인디텍스, 프랑스의 SMCP, 미국 신발 브랜드 스케쳐스입니다. 앞서 부정부패 감시 비정부기구 셰르파 등은 지난 4월 이들 기업이 신장 위구르 지역의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된 면화를 사용했다면서 이를 고발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군의 캄보디아 주둔을 우려해 현지 군사학교 프로그램을 중단했다고 캄보디아 주재 미국 대사관이 1일 밝혔습니다. 미 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VOA에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서 군사협력이 중단된 이후 이 프로그램도 함께 종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캄보디아가 전통적인 양국의 군사 분야에서 협력을 축소해 미군 군사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을 상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등록한 캄보디아 학생들은 학부 과정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이 캄보디아 내 군사력 증강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가 3조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미 의회 예산국은 1일 올 회계연도 적자가 2년 연속 3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미국의 2021 회계연도 재정 적자에 관해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 국내 총생산 GDP의 13.4%에 해당하는 규모로 1945년 이후 두 번째로 큰 수준입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와 관련해 중대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에 지난 1년 반 동안 모든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며 힘들게 싸워온 우리의 방역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면서 방역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부지영입니다. 미국에서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대규모 이동이 시작됐습니다. 독립기념일은 7월 4일 일요일이지만 1일 목요일부터 휴일과 공휴일이 겹쳐서 다음 날까지 휴일로 삼는 대체 공휴일인 5일까지 무려 4,770만 명이 여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어난 수치로 역대 두 번째 규모라고 합니다. 미국 자동차협회 AAA는 이 가운데 4,360만 명이 자동차를 이용할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여행객 10명 가운데 9명은 도로 여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미뤄왔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번에 여행을 계획하면서 항공기 예약률도 팬데믹 이전의 90% 수준으로 오르긴 했는데요. 하지만 비행기나 기차, 버스 같은 대중교통보다는 이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 두기 등의 부담이 적은 자동차 여행을 대부분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겁니다. 교통량은 금요일인 2일 오후 4시에서 5시, 또 사람들이 여행에서 돌아오는 월요일 4시에서 5시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근 휘발유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자동차 여행이 크게 늘면서 유가 상승이 더 가팔라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어느 날, 어느 시간, 어느 길로 가야 정체와 폭염을 피할 수 있는지 여행객들을 돕기 위한 자세한 분석 기사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시사상식 ABC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사상식 ABC 오늘 시간에는 탄소 중립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고요. 주간 프로그램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창당 100주년을 맞은 중국 공산당의 어제와 오늘을 짚어보겠습니다.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이번 주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7월 3일 토요일에는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함남은 오전부터, 평안도와 황해도, 함북은 오후부터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5m를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 역시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평양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21도, 최고기온 26도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21도, 오후에는 최고 27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은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는 흐리고 또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0도, 최고기온 27도 예상되고요. 함흥은 종일 흐리거나 가끔 비가 오는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저 19도, 최고 24도의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진은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는 흐리거나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18도, 오후 최고 22도 예상됩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공군기지에서 철수를 완료하고 아프간 보안군의 기지를 넘겼습니다. 전 세계 130개국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에 합의했습니다. 도쿄올림픽 경기를 관중 없이 할 수 있다고 일본 총리가 밝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이 바그람 공군기지에서 철수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군이 1일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공군기지에서 병력 철수를 완료했습니다. 이로써 미군의 아프간 철군 작전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그람 공군기지는 그동안 미군이 핵심 군사 거점을 사용해왔던 것이죠?
네, 맞습니다.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불과 6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근 20년간 미군이 아프간 무장반군 탈레반을 비롯한 무장세력을 향한 공습 수행 거점으로 사용해왔고요. 특수작전부대 본부로도 사용됐던 곳입니다.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부도 함께 철수했습니까?
아닙니다. 오스틴 스콧 밀러 아프간 주둔 사령관은 아직 현지에 남아있습니다. 익명의 미군 당국자는 BOA에 밀러 사령관은 아프간에서 미군 병력을 지휘 감독하고 있고 여전히 병력 보호를 위한 모든 통제권과 권한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한때 이 미군 지휘부 안에서는 이 바그람 공군기지를 좀 더 운영하는 방안도 거론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아프간 무장 세력인 탈레반의 공격이 급증하면서 미군 지휘관들이 바그람 기지 운영 연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 따라서 기존의 철수 일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미군 관리들이 전했습니다.
네, 아프간 정부의 발표도 나왔는지요?
네, 파워드 아만 아프간 국방부 대변인이 2일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미군의 바그람 공군기지 철수를 확인했습니다. 아만 대변인은 모든 연합군과 미군이 지난밤에 바그람 공군기지를 떠났다면서 기지가 아프간 국가 보안군에 인도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프간 보안군이 이제 기지를 보호하고 테러와의 전쟁에 사용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탈레반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긍정적인 조처라면서 환영했습니다.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이제 아프간은 외국군의 전면 철수와 함께 안정과 평화의 길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병력 철수는 미국 정부에도 이익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신탈레반 소셜미디어들은 이 바그람 기지 미군 철수를 탈레반의 승리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군과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 나토군의 병력 철수가 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이 탈레반의 활동도 급격히 부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1일에 공식적인 철수가 시작된 이래 탈레반이 장악하는 지역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 소호재단의 롱워 저널 분석에 따르면요. 현재 탈레반이 장악하고 있는 지구가 157곳인데요. 이 가운데 80곳 이상이 지난 두 달 새 장악한 곳이라고 합니다.
네, 그와 함께 이 아프간의 안보와 장래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
네, 미군과 나토 동맹군이 아프간에서 철수를 완료한 후에 탈레반을 비롯해서 테러 조직이 다시 빠르게 결집해서 아프간을 혼란 속으로 몰고 갈 거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밀러 사령관도 최근 카불에서 기자들에게 철군 후에 탈레반이 무력으로 아프간 장악을 노릴 수 있다면서 아프간이 내전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이런 우려에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아프간에서 철군하더라도 아프간 정부에 대한 지원과 협력은 계속할 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을 방문한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 또 압둘라 압둘라 국가화해위원장, 위원회 의장 등 아프간 지도자들과 면담하고 미국과 아프간의 파트너십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거듭 다짐했습니다.
네, 이 아프간에 대한 지원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네, 아프간 보안군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비롯해서 경제적 지원, 또 정치적인 지원 등입니다. 하지만 철군이 완료된 후에는 아프간 보안군과 함께 공습 등 직접적인 군사작전을 지원할 계획은 없다고 케네스 맥킨지 미 중부군 사령관이 2주 전에 BOA에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아프간 영토 밖에서 아프간 보안군에 대한 나토의 훈련 지원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일부 미군 병력이 잔류할 것이라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죠.
네, AP통신이 최근 미군 병력 약 650명이 아프간 주재 대사관 보호 등의 임무를 위해서 잔류하고 또 카불 공항의 보안 임무를 터키에 넘기기 전까지 일부 추가 병력을 임시 잔류시킬 거라고 전한 바 있는데요.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최근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숫자나 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요. 다만 아프간의 상황이 매우 가변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해양 경비대가 있는 다른 나라처럼 대우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이 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에 합의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주최로 6월 30일과 7월 1일 이틀 동안 전 세계 각국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논의했는데요. OECD는 1일 회의를 마치면서 130개국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우선 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이라는 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이란 이 각 나라가 설정할 수 있는 법인세의 하한선을 말합니다. 현재는 나라마다 법인, 즉 기업에 매기는 세금률이 다 다른데요. 국경을 초월해서 하한선을 정하자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한선을 통일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네, 나라마다 법인세가 다 다르다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이 많은 다국적 거대 기업들이 세금을 덜 내려고 법인세가 더 싼 나라를 찾아다니는 경향이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기업은 세율이 낮은 지역에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탈세도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내리면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하한선을 15%로 하기로 합의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지난달 초에 영국 런던에서 주요 7개국, 이 G7 재무장관들이 15% 합의를 전격 도출해냈고요. 이어서 영국 코널에서 만난 G7 정상들도 이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OECD가 전 세계 130개국이 15% 합의했다고 발표한 건데요. 이들 130개국은 전 세계 GDP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네, 이 130개국이 다 OECD 회원국은 아닌 거죠?
아닙니다. OECD 회원국은 현재 38개국이고요. 중국이나 인도 등 100여 개 국가 협력 파트너로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번 회의에는 회원국 외에 이들 협력국까지 모두 139개국이 참가했습니다. OECD는 이번 합의로 전 세계적으로 연간 1,50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도 이 15% 세율에 동의했는지요?
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합류하기 전까지 적지 않은 난항이 있었던 걸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중국도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네, 이 서명하지 않은 나라로는 또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네, 아일랜드와 에스토니아, 페루,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케냐 등 9개국으로 그동안 이 낮은 법인세율로 상대적으로 이익을 봤던 나라들입니다.
네, 이 아일랜드나 에스토니아는 유럽연합, EU 회원국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EU 회원국 가운데서는 헝가리까지 3개국이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일랜드의 경우 현재 법인세율이 12.5%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최저 세율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다른 추가 지원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남은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다음 주 이탈리아에서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회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같은 합의안이 나올 경우 OECD는 2023년 시행을 목표로 오는 10월까지 기술적인 세부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 미국 정부는 이번 합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던 바이든 대통령은 1일 성명을 내고 환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이 자리를 잡음에 따라서 이제 다국적 기업들은 더 이상 정당한 세금을 피하려고 다른 곳을 찾을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도쿄올림픽에 관중을 허용하는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이 문제를 언급했군요.
네, 스가 총리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올림픽을 관중 없이 치를 수도 있다고 1일 밝혔습니다.
네, 이 도쿄올림픽 개막이 얼마 안 남았죠?
네, 이달 23일에 시작합니다. 스가 총리는 1일 기자들에게 올림픽을 무관중으로 치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에도 말했다면서 어떤 경우든지 일본인들의 안전과 보안을 최우선으로 행동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올림픽에서 관중을 일부 허용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1만 명 상한으로 경기장 관중 수용 능력의 50%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중은 내국인 일본인만 허용합니다.
네. 그런데 이 무관중 방안이 다시 언급된다는 것은 일본 내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수도권인 도쿄도를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본 내 10개 현의 준 비상 상황에 해당하는 만연 방지 및 중점 조처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 조처에 따라서 식당은 저녁 7시 이후에는 술을 팔 수가 없고요. 8시에 문을 닫는 등 사업체 운영에 큰 제한이 있습니다.
네. 일부 지역에서 이 조처를 연장할 것이라는 말도 있었죠?
네. 일본 교토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중앙정부가 도쿄도와 주변 지역인 치바, 사이타마, 가나가와 현 등에 내린 만연방지 중점 조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를 보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허용 관중수를 5천 명 상한에 경기장 관중 수용 능력의 50%로 하향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올림픽이 23일 시작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외국 선수단이 벌써 일본에 들어가고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선수단이 속속 입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할 거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일본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우간다 선수단 가운데 한 명이 이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EU에서는 이 디지털 코로나 증명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요?
네,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증명서가 있으면 EU 영내에서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코로나 백신을 맞았거나 최근에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거나 또는 코로나 감염에서 회복돼서 항체를 가진 EU 시민과 거주자에게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을 다시 경고했죠?
네, 그렇습니다. 한스 클루즈 WHO 유럽 지역 책임자는 유럽 지역에서 지난 10주에 걸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끝나고 다시 감염자가 늘고 있다면서 사람들이 규율을 잘 지키고 통제력 있게 행동하지 않으면 유럽 지역에서 새로운 유행이 있을 거라고 이를 경고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서프사이드의 공동주택 붕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구조비용 전액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의사당 습격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하원에서 출범했습니다. 이어서 애리조나주의 투표 접근성 축소 조치를 유지하도록 연방 대법원이 결정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플로리다 공동주택 붕괴 현장을 방문했죠.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일 오전 플로리다주 서프사이드 일대를 방문해 오후까지 여러 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지난달 24일 12층짜리 공동주택, 이 콘도가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난 곳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사고 현장과 주변 지역들을 둘러보고 연설도 했습니다. 아울러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드는 비용의 전액을 연방정부가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사고 수습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인명피해는 어디까지 파악됐습니까?
네, 2일 오전 현재 사망자 수가 1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에는 어린이 2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실종자가 아직 140명이 넘습니다. 이날 사고가 자정을 지난 직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당시 잠을 자고 있던 거주자들이 아직 건물 잔해 속에 갇혀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생존자를 구조했다는 소식은 사고 발생 초기 이후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이미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라서 앞으로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생존자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실종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애타는 상황이겠어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는데 이날 1일 현지 연설의 대부분을 할애했는데요. 이 대통령 본인이 이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었던 경험을 소개하면서 이 실종자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아닌지조차 모르고 있는 점이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또 기다림은 견딜 수 없는 거라고도 말했는데요. 하지만 절대 희망을 놓지 말아달라면서 실종자 가족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가족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하나 된 나라로 함께한다는 거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는데요. 온 나라가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마음을 졸이고 있다면서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사고수습 작업 내내 실종자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지금 모든 미국민들이 언론을 통해 수습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네, 어떻게 이 건물 붕괴의 원인이 좀 밝혀졌습니까?
네, 여전히 조사 중인 상황입니다. 아직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연설 직후에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밝혔는데요. 철골 구조물이 녹이 슬었던 건지 아니면 시멘트나 지반에 문제가 생겼던 건지 이 모든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추론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네, 이 건물이 어떻게 무너진 건지 이 사건 개요 좀 되짚어볼까요?
네, 지난달 24일 새벽에 이 서프사이드 해변에 있는 챔플레인 타워스 사우스라는 건물의 일부가 붕괴했습니다. 미국에서 흔히 콘도미니엄이라고 부르는 공동주택인데요. 총 136세대 가운데 55세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건물은 지난 1980년대에 건설이 됐는데요. 이 건물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최근에 안전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이 됐었고 보수공사 요구도 있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이를 현지 방문해서 또 어떤 일정을 진행했는지요?
네, 수습 작업에 투입된 소방관과 경찰관, 구조대원 등을 바이든 대통령이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비롯한 지역 당국자들에게서 현황 브리핑을 받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수색과 구조 비용 100%를 연방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연방정부는 앞으로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알려달라고 현지 당국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네, 현지 당국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직접 바이든 대통령한테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대통령이 사고 발생 첫날부터 심각성을 인지하고 줄곧 지원해줬다고 드센티스 주지사가 말했는데요. 이 드센티스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으로서 이 정치적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왔던 인물입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원했던 사람이고요. 2024년에 대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의사당 습격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네요.
네, 지난 1월 발생한 연방의사당 습격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하원에서 채택됐습니다.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222표, 반대 190표로 가결됐는데요. 공화당 의원들은 두 명만 빼고 전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수당인 민주당의 주도로 결국 특별위원회 구성이 성사됐습니다.
네, 상원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도 이 하원에서 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건가 보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채택한 안건은 법안이 아니고요. 하원의 운영과 조직 변경에 관한 결의안입니다. 기존 상임위원회를 기반으로 하원에서 특정 사안을 다룰 임시조직 특별위원회를 하원 안에 설치하는 건데요. 따라서 상원의 승인을 받고 대통령이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결의안이 가결된 다음 날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위원회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 위원회 명단을 좀 살펴보기 전에 의사당 습격 사건이 어떤 일이었는지 되짚어보고 넘어갈까요?
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해서 대선 결과 인증을 방해했던 사건입니다. 지난 1월 6일 의사당에서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당선인으로 선포하는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요. 이날 갑작스럽게 시위대가 습격하면서 의원들이 전원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었고요. 또 경찰관을 비롯한 5명이 목숨을 잃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네. 펠로시 하원의장이 발표한 이 특별조사위원회 명단에는 누가 들어갔습니까?
네, 제이미 레스킨 의원, 일레인 러리아 의원 등 8명입니다. 이 레스킨 의원은 지난 1월 의사당 습격 사건 발생 직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상대로 내란 선동 혐의의 탄핵 소추가 진행됐을 때 소추위원 단장을 맡았던 인물이고요. 일레인 러리아 의원은 여성으로서 미 해군 장교 출신입니다. 이 정보 조사 업무에 강점을 가졌다고 주요 언론이 해설했습니다.
네, 이 8명 중에 또 그 밖에 주목할 만한 인물로 누가 있습니까?
네, 공화당 중진 리즈 체니 의원입니다. 펠로시 의장이 민주당 몫으로 배정한 8명 위원 명단 중에서 이 공화당 의원을 포함시킨 거라 눈에 띄는데요. 이 체니 의원은 올해 초 하원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을 당시에 찬성 쪽에 투표했던 공화당 의원 10명 중에 한 명입니다. 당시에 공화당 의원총회 의장직을 맡고 있었는데요. 그 뒤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다가 의장직 불신임을 받아서 물러났습니다.
네, 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기까지 이제 어떤 절차가 남아있습니까?
네, 공화당 몫으로 배정된 위원 5명 명단이 확정돼야 합니다. 케빈 맥카시 하원 공화당 대표가 담당할 부분인데요. 이 공화당에서는 위원회 구성 자체를 반대했었기 때문에 명단을 제출할지, 제출한다면 누가 들어갈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맥카시 대표는 이날 의회 출협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안건에 이 공화당에서 두 사람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했는데 누굽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리즈 체니 의원과 애덤 킨징어 의원입니다. 이 체니 의원과 킨징어 의원 모두 공화당 내에서 대표적인 반 트럼프 인사로 꼽히는데요. 이 체니 의원은 이날 찬성 투표한 이유에 관해 의사당 습격 사건 당시에 다치거나 숨진 경찰관의 가족을 포함한 우리나라 미국은 진상조사를 벌여서 그 대답을 들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 애리조나주의 투표 접근성 축소 조치를 유지하도록 연방 대법원이 판결했네요.
네, 애리조나주 당국의 투표 관련 규제 두 가지가 연방 투표권법의 취지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1일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하급심에서는 해당 규제가 차별적 요소를 담고 있다면서 시행 중단을 명령했었는데요. 이번에 대법원이 다르게 판단하면서 이 제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정치권에서 진행 중인 선거 개혁 움직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걸로 주요 매체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애리조나주의 투표 관련 규제 두 가지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이 선거구 관련 규정입니다. 유권자가 자기 선거구가 아닌 곳에서 투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부재자 투표 관련 규정입니다. 주소지를 떠나서 부재자 투표를 하는 사람이 기표한 투표 용지를 다른 사람이 대신 투표소에 가져가 하는 이른바 투표 수거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인데요. 이런 행위들은 선거의 일체성과 투명성을 해칠 수 있다면서 애리조나 주당국이 규제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규제가 차별 요소가 있다고 이 앞서 하급심에서 봤던 이유는 뭘까요?
네, 이런 규제들의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주로 흑인과 중남미계를 비롯한 유색인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인종집단은 주로 저소득층 거주지역이나 오지에 사는 경우가 많아서 투표소에 접근하는 게 쉽지 않다고 민권단체들이 주장했는데요. 그래서 이 부재자 투표 등의 절차를 확대하는 게 기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들을 규제하는 이 애리조나주의 조치가 연방투표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민권단체들이 호소했고요. 이런 주장을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받아들였던 겁니다.
네, 반면에 이 최종심을 맡은 대법원은 이런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거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대법관들의 이념 성향에 따라서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이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은 모두 애리조나의 선거 규정에 문제가 없다는 다수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진보 성향 3명은 모두 반대편에 섰는데요. 이렇게 6-3으로 합법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 소수 의견문을 작성한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비극적이다 이런 강한 표현을 쓰면서 다수 의견을 비판했는데요. 이번에 대법원이 연방투표권법을 다시 쓰는 수준까지 약화시킨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규제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 이 연방투표권법, 어떤 법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유권자들을 인종에 따라 차별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흑인 같은 소수인종이 투표를 못하도록 하거나 선거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인데요. 미국에서 민권운동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던 지난 1965년에 입안된 법안입니다.
이번 판결이 정치권에서 진행 중인 이 선거 개혁 움직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전망된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 애리조나주와 또 비슷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주정부들이 많은데요.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공화당 측이 조기 투표와 부재자 투표의 자격 기준이나 운영 시간 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주정부들의 선거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규제를 인정하는 이번에 대법원 판례가 섰기 때문에 반대하는 측이 법적으로 도전하기가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전문가 견해가 워싱턴포스트에 소개됐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공화당 측의 이런 조치가 이 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한다면서 투표권 보호를 위한 연방 차원의 입법에 민주당이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책임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한테 맡겼는데요. 관련 법안이 하원에서는 통과를 했지만 상원에서는 논의조차 못했습니다. 지난 22일 이 상원에서 안건 토론에 들어가는 절차 투표에서 공화당 의원 50명이 전원 반대표를 던져서 부결이 됐습니다.
네,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해서 이 여론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지지 정당에 따라서 반응이 확연하게 엇갈립니다. 우선 공화당 지지층과 보수 진영은 대법원이 현명한 결정을 했다고 이 온라인에 지지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언론 보도 행태가 상황을 호도해왔지만 결국 대법원이 상황을 바로잡았다는 주장이 이날 1일 페이스북을 비롯한 인터넷 사회연결망에서 높은 추천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언론이 사실을 호도해왔다는 주장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애리조나주 당국의 규제 조치를 주요 매체들이 전달할 때 부정적인 용어 선택으로 일관했다는 주장입니다. 제한, 리미테이션이나 규제, 레스트릭션 같은 단어를 써서 안 좋은 인상을 심어줬다는 건데요. 마치 애리조나주 당국의 조치가 민주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도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부정선거 가능성을 차단하고 민주주의의 투명성을 지키는 게 관련 규정의 주요 목적이라고 공화당 지지자들은 강조했는데요. 그래서 관련 규제 조치들은 투표권 보호, 프로텍션이 올바른 표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민주당 지지자들과 진보 진영에서는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보수 쪽에 치우쳐 있는 대법원이 실질적으로 공화당에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온라인 공간에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대법관 증언 작업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글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대법관 전체 인원을 늘려서 진보 성향 대법관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는 겁니다. 이 대법원의 이념 쏠림 현상에 관한 지적이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 대법원의 이념 쏠림이 지적되고 있는 이유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이 타계한 게 직접적인 계기였습니다. 긴스버그 대법관은 진보의 아이콘, 진보의 상징이다 이렇게 불렸던 인물인데요. 대선을 채 두 달도 안 남겼던 작년 9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보수 성향인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판사를 후임으로 지명했고요. 상원 다수당이었던 공화당이 즉각 인준을 해서 취임했는데요. 긴즈버그 대법관 생존 당시에 보수 5대 진보 4였던 구도가 보수 6대 진보 3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최근 많은 나라와 기업이 이른바 탄소 중립을 실현할 방안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기후변화 대책에서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사상식 ABC, 오늘은 이 탄소 중립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탄소 중립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하거나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는 개념입니다.
These projects either remove emissions from the atmosphere, for example, by absorbing them in trees, or
즉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그래서 탄소 중립을 넷 제로라고 부릅니다.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체제를 탄소 싱크라고 하는데요. 자연적인 탄소 싱크로는 토양과 산림, 그리고 대양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자연적인 탄소 싱크는 매해 9.5에서 11기가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난 2019년 38기가톤에 달했습니다. 현재까지 지구 온난화와 싸우기 위해 필요한 규모의 탄소를 대기에서 흡수하는 인공 탄소 싱크는 없습니다. 특히 산림에 흡수된 탄소는 산불이 나거나 토지 개간 그리고 벌채 등을 통해 다시 대기 중에 배출되기도 합니다.
The climate agreement reached in Paris last weekend will cut greenhouse gas emissions to avoid the most.
지난 2015년에 채택된 파리 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도씨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도씨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도씨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전 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해야 하며 2050년경에는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반면 2도씨 목표 달성의 경우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약 25% 감축해야 하며 207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says carbon capture and storage technologies will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에너지 체제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이미 배출된 탄소를 제거하는 등 일련의 대담한 정책을 시행하고 공세적으로 목표 시한을 설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IEA는 특히 2021년 말까지 각국 정부가 신규 석탄 발전소를 비롯해 원유와 가스 신규 채굴을 불허하고 2025년 말까지는 화석 연료를 쓰는 보일러의 신규 판매를 금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스웨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 등 6개 나라가 탄소 중립을 법제화했습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탄소 중립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7월 1일로 중국 공산당이 창당한 지 100주년이 됐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이번 주를 창당 100주년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연일 대규모 축하 행사와 공연 등을 펼치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중국 공산당의 어제와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0년을 맞은 중국 공산당.
중국 공산당의 공식 창당일은 1921년 7월 1일입니다. 하지만 실제 공산당이 출범한 날은 7월 23일입니다. 훗날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마오쩌둥을 비롯한 지역 대표들은 그해 7월 23일부터 7월 30일까지 상하이에서 제1차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했는데요. 당시 대회에 참석한 당원은 5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마오쩌둥은 후에 이 공산당 창당일을 7월 1일로 정했는데요. 이후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은 창당일을 7월 1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공산당이라는 새로운 정당이 창당될 무렵 중국은 몹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당시 중국은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반봉건주의, 반제국주의 시위가 확산하고 지식인을 중심으로 공산 사회주의 사상이 급속히 전파되고 있었는데요. 마오쩌둥도 베이징대학교 도서관 사서 보조로 일하면서 공산주의 이념을 접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정당들.
오늘날 중국에는 공산당 외에 8개의 군소 정당이 있습니다. 중국 민주동맹, 중국 민주건국회, 중국 치공당, 타이완 민주자치정부연맹 등인데요. 하지만 이들은 일종의 공산당 위성정당들로서 중국은 사실상 공산당이 지배하는 일당 체제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실제로 중국 지도부도 8개의 정당이 공산당의 영도를 받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에 협력하고 있으며 이들은 공산당의 좋은 참모이자 조수, 동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현황.
100년 전 불과 50여 명으로 시작된 중국 공산당은 2021년 현재 9,500만 명 넘는 당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정당의 당원수가 북한 전체 인구의 거의 4배, 남한 인구의 약 2배에 달한다는 건데요. 중국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1997년 약 6천만 명이었던 당원수는 2005년 7천만 명을 넘어섰고요. 2010년에는 8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한 이래 매년 당원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작년에는 한 해 243만 명이 가입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현재 약 1억 8천만 명의 당원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 국민당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당원을 보유하고 있는 정당이고요. 구소련 붕괴 후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공산당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공산당 통치국가.
오늘날 중국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일종의 당 국가로서 정당의 대표인 총서기가 국가원수인 국가주석직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공산당은 최고 의결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의회에 해당하는 전인대는 명목상 입법기구로서 서방에서는 고무도장, 거수기 등으로 부르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13기 전인대의 경우 공산당이 전체 의석 2,980석 가운데 2,095석을 갖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전인대 상무위원회도 통상 175석 가운데 3분의 1을 공산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할 당시만 해도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는 약 1조 3천억 달러로 미국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03년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취임하면서 중국 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데요. WTO 가입 전까지만 해도 미미했던 중국의 대외 수출은 이후 빠르게 확대됐고 오늘날 중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은 GDP 규모가 약 20조 9,300억 달러로 여전히 전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했고요. 이어서 중국이 14조 7천억 달러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진핑 집권과 중국의 현 주석.
중국의 비약적인 경제 발전과는 달리 정치 분야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게 지배적인 평가입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한 이래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특히 지난 2017년 시진핑 주석의 집권 2기를 앞두고 당의 지도 이념인 당장을 개정했는데요. 더불어 이른바 시진핑 사상이라고 하는 시 주석의 정치 사상을 명개하는 등 시 주석의 권력 집중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애초 오는 2023년 10년 임기를 마치고 주석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요. 하지만 관련 문구가 삭제되면서 다음번 통치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두 개의 백년과 중국몽.
시진핑 주석은 2013년 취임 이래 중국이 강대국으로 우뚝 선다는 이른바 대국 굴기를 기치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두 개의 100년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공산당 창당 100년을 맞은 2021년까지 의식주 걱정 없이 풍족한 삶을 누리는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꿈입니다. 시 주석을 위시한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서 중국이 샤오캉 사회를 달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꿈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달라질 위상과는 달리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미지는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서방세계는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는 등 홍콩의 자치권과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소수민족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을 늦추지 않는 모양새인데요. 창당 100년을 맞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과의 관계를 비롯해서 어떻게 국제관계를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입니다. 신정국가인 이란에서 종신직인 최고 지도자, 이란어로 라흐바르라는 위치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보다 더 높은 정치적, 종교적 권위를 갖는 국가원수이자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이란 대선에서 강경 이슬람 원리주의자 에브라임 라이시 후보가 당선되면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야톨라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라 이슬람 시아파에서 고위 성직자들에게 붙이는 호칭입니다. 알리 하메네이는 1939년 이란인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도시 하나인 마슈하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의 후손인 그는 훗날 이란의 초대 최고 지도자가 되는 루홀라 호메니이를 비롯해서 당시 저명한 시아파 학자들이 있던 곰시의 신학교에서 수학했습니다. 하메네이는 1963년부터 팔레비 왕조에 반대하는 시위에 가담하면서 여러 차례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또 호메네이의 최측근으로 1979년 이란에서 발생한 이슬람 혁명을 주도했습니다. 혁명 후 그는 잠깐 이란 혁명 수비대 사령관직을 맡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날 미국과의 외교 단절 사태를 불러온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강경매파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섰습니다. 또 이슬람 근본주의를 기치로 내세운 이슬람 공화당의 창당 멤버기도 합니다. 1981년 당시 이란 대통령이 갑자기 암살되고 같은 해 이슬람 공화당 대표가 폭탄 테러로 사망하자 그는 당 대표에 임명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됩니다. 하메네이는 1985년 재선에도 성공하는데요. 하지만 대통령 임기를 얼마 앞두고 1989년 6월 3일 루홀라 호메니이가 사망하자 이슬람 법학자들로 구성된 국가 지도 운영회의 투표를 통해서 차기 라흐바르로 선출되고요. 오늘날까지 32년째 이란 최고 지도자로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창당 100주년을 맞은 중국 공산당의 어제와 오늘 짚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여우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배워보는 시네마 잉글리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y name is Evelyn and welcome back to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게 아직도 할로윈 영화인지 크리스마스 영화인지 헷갈리는 팀 버튼의 크리스마스 악몽 함께 보시면서 표현 배워볼게요. 매년 할로윈만 되면 바빠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1년 내내 할로윈 마을에서 할로윈을 더 무섭도록, 더 기괴하도록 연구하는 그들이 바로 주인공인데요. 이 마을의 지도자 잭 스켈링턴은 평생 할로윈만 즐겨야 하는데 무료함을 느끼던 도중 우연한 계기로 크리스마스 마을을 방문하면서 크리스마스를 그들의 것으로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이를 위해 잭은 할로윈 마을의 장난꾸러기 3인방에게 산타클로스를 납치해오라는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 3인방의 대화 들어보시면서 오늘의 표현 Birds of a Feather 함께 들어볼게요.
Kidnap Mr. Sandy Claus?
I want to do it.
Let's draw straws.
Jack said we should work together.
Three of a kind.
Birds of a Feather, now and forever.
Three of a kind. Birds of a Feather, now and forever. 좀 빨랐는데 오늘의 표현 들으셨나요? Birds of a Feather. Birds, 새들. Of a Feather, 하나의 깃털에. 다시 말해서 Birds of a feather means people who are similar in character, people who are of the same kind or nature. Birds of a feather 하면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Those brothers are birds of a feather. 그 형제들은 서로 비슷비슷해, 성향이 비슷한 형제들이야. 그래서 유유상종,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 모인다 라는 말이 있죠.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이란 표현입니다. It means people of the same sort or interest will be found together. 산타를 납치해온 잭은 바라던 대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되지만 평생 할로윈만 준비하던 그는 크리스마스가 어떤 명절인지도 잘 모르고 결국 하던 대로 하다가 크리스마스마저 공포스럽게 만들어버리는데요. 자신이 이 명절을 망쳤다는 생각에 크리스마스를 다시 산타에게 돌려주려고 노력합니다. 오늘의 표현, Birds of a Feather 한 번 더 들어볼게요.
Kidnap Mr. Sandy Claus?
I want to do it.
Let's draw straws.
Jack said we should work together.
Three of a kind.
Birds of a feather, now and forever.
오늘의 표현은 Birds of a Feather였습니다. Thank you guys again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As always,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광장이 이어지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부지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